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간을 저희들의 삶의 처소에서 지내게 하시고 또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주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이 앞에 나와 싸온즉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인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예. 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함께 나누는 중에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저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시금 이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금 권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부터 6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저자는 그 수신자들을 권고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야 다시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저자가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실제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또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성경의 어떤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의 문제보다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좀 더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들,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인 미성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부터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설명할 게 많은데 그것을 설명하기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헬라어를 보더라도 그 원어적 의미상 게으르다, 나태하다, 느리다, 무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lazy in 뭡니까? Hearing. Hearing에 있어서 아주 lazy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들이 지능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좀 덜 떨어진 면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듣는 데에 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들어야 할 것들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자 하지 않는 그들의 어떤 자세와 모습을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지적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게으름, 영적인 미성숙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그 분명한 어떤 교리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듣고자 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잠깐 보세요. 2장 1절에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수신자들이 듣는 데에 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죠. 현대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를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듣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며 게으를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신학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적으로 쌓아놓은 신앙 자기만의 체계와 어떤 신학과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또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어떤 기회를 가지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당장 받고 항복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며 그 문제를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그런 신앙의 부분들과 대조해보면서 생각해볼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안에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말씀과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전혀 먹히지를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와서 그래도 7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입고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7년이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부분에 한결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연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바뀌어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바뀌어질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북쪽의 모 교회는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목사님을 나가게 해서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와도 담임 목사로는 안 세울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문제가 뭐 우리 자신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 아집을 무너뜨리기 싫은 거죠. 어느 것도 그것을 침범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의 이미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이게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언제나 겸허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별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교를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질에 있어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전해야 할 것이며 정말 그 복음에 입각하여서 참 진리를 증거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설교자나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지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면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 오시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아무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설교를 듣게 되죠. 근데 자칫 그 부분이 내 자신의 어떤 그 말씀을 듣는 데에 게으른 부분들을 점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매료시키고 나를 자극시키고 나에게 충격을 줄 만한 어떤 나만의 어떤 설교를 찾기 위하여서 부지런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면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 어떤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를 깨워줄 어떤 나를 자극시켜줄 어떤 설교자를 찾기 위한 어떤 분주한 그런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TV를 보면 뭐 사실 볼 게 많이 없기도 했지만 이렇게 진중히 이렇게 바라보고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귀찮아서 못 바꾸죠. 채널을 바꾸려면 앞으로 가야 되니까 누워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한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리모컨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많은 채널 중에 뭐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돌려서 자기를 즐겁게 해줄 만한 채널을 찾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채널을 자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런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파에 가만히 있어서 여기저기 설교를 뒤져보는 것으로 마치 내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냥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쉐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할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누군가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의 귀를 좀 더 매료시킬 수 있는 설교인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듣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듣기에 둔한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늘 선생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잘못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과외 선생 좀 붙여달라. 과외 선생 붙여달라. 붙여달라 해서 과외 선생 붙여줬더니 아, 과외 선생이 또 이래서 뭐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 또뭐 어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 그래서 학원을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을 쫓아다니느라고 정작 공부는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성적이 오르냐 그러면 오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풀어보고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선생님을 탓하고 학교를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문교부를 탓하는 거죠. 정작 공부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잠깐 보고 오도록 하십시다. 잠언 22장 13절. 잠언 22장 13절. 예. 구약성경 935페이지. 22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이 게으른 자의 아주 그 큰 특징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그 일어나기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만들어서 나가지 않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부지런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그 게으르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들과 명분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금요 예배에도 안 나오는 이유 다 있죠. 다 뭐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늘 졸아서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서 안 나오신다고 나오셔서 졸음을 어떻게든 이겨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열심은 있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목사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가정을 탓하고 우리가 탓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내가 받고 싶은 성경만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주인 아저씨 여기 레위기랑 민수기 없는 성경책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아주 지루하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은 빼놓고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는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듣기에 둔한 문제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지적하는 이 문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안에는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크게 해야 되겠고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 I am all ears, 내 전체가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습득하고 내가 깨달아야 할 어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변치 않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자가 더 그것을 심화시켜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말했던 듣기에 둔하기 때문에, 듣기에 게을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초보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의 어떤 수준,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이 NEB 버전, New English Bible 그 버전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통역을 했냐면 The ABC of God's Oracle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ABC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알파벳도 아직 모르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역, 니은, 디귿도 아직 깨우치지 못한 그런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때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의 어떤 수준이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밖에 묘사되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Use it or lose it. Use it or lose it.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Five Minute University.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The Five Minute University.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5년이 된 다음에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5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5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들었을 때 되게 마음에 와닿던데요. 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전공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히디히리베밖에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4년 동안 배웠고, 예? 저 크레딧도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장학금도 뭐 한 반 이상 정도 받고 그래서 학점도 좋은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 참 와닿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일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나중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갔더니 독일에서 자기 조카가 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Nice to meet you, bye bye 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전공에 대하여서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몇 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 박사까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공과 관련되어서 어떤 그 직업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거기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시고 베테랑이 되어서 누군가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초보에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말씀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킵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들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운동이나 어떤 예술 분야에서도 그 사람 프로 같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습을 하는 법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항상 연습을 하죠. 골프 선수도 그렇고 뭐 테니스 선수도 그렇고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하는 법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프로와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부단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멈추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번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참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말씀 듣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정말 신앙의 높은 수준에까지 이른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잠깐 보세요. 10장 24절 히브리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 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오늘날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더 모이기를 폐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서 과거에는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서로 공급받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그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 12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누구나가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가 있지 않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그 안에서 쌓여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숙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10년 전에 가졌던 그 고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지고 있고 그때 넘어진 문제 지금도 똑같이 넘어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성숙한 면이 없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질을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용서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성숙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생은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면이 이제 주위에서 보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 이상한 것은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될 마음은 없는데 왜 때가 오래되면 스스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수 집사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 교인이 20명씩 빠져나간대요. 아, 왜요? 그랬더니 장로 안 시켜줘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장로가 안 되고 안수집사가 안 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때가 오래되어서 교회에서 선생 또는 순장을 안 시켜줬다고 떠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누구나가 선생이 될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왜 장로와 안수집사는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땅히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기가 힘써야 될 부분들보다는 어떤 감투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욕심이 더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뭐 안수 집사님과 또 장로님 또 이렇게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또 다 순장하고 순 리더 하시는 분들을 세워서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성도들한테 또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순 리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존경하는 마음과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듣기에 둔한 사람은 아닌가? 또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이지는 않는가?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이 금요예배 나온 사람보다도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는 알려졌는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거기서 받는 분명히 또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셔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이끌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어떤 그 대조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하반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비유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어서 단단한 식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성인과 같이 다 성장한 그런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질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는 그런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병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도 하시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초보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부 때 한번 그 어떤 복지단체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뭐 이렇게 돼서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런 분인데 정신연령은 5세에서 7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전혀 존댓말을 쓰지 말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뭐 오빠, 형 그러면서 어리광을 부리는데 아주 어색해서 혼났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면 우리 정말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정성어리고 풍부한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젖을 물고 있는 모습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하여서 삐치고 마음 상하고 또 별것 아닌 일로 언제나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것을 이길 만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애어른들이 많습니다. 애어른, 영어로는 애덜트. 성인은 어덜트고 애어른은 애덜트입니다. 애덜트.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과 장성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정말 놀라운 능력과 살아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받고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떠한 능력도 말씀의 깊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장성한 자의 특징을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어떤 지성, 판단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고 지성을 사용하면 마치 신앙적으로 좀 신앙이 없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대신 올바로 사용을 해야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도움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람직하게 또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떤 주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줘서 우리가 주문을 외면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분명한 글자와 문장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진 이 지성으로 또 지각으로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 그 전에 나와있던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연단을 받아, 사람이 성숙하는 데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부모님이 주는 음식 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도움을 줘서 사실 연단을 가질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잖아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때로는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능히 이기고 또 겪어서 거기서 어떤 성숙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받은 자가 성숙한 자다, 장성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야기를 하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면 다분히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OX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사랑과 자비와 덕과 어떤 유익과 어떤 배려, 용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뭐하게 하며? 뭐예요? 지식은 뭐하게 하며 뭐뭐는 덕을 세우느니라. 퀴즈. 지식은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옳고 그름은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사랑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가느냐, 거기까지 살펴보아서 무엇이 선이냐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울 때는 누가 옳고 그러냐, 성경을 대가면서 누가 더 맞냐 이 싸움만 하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보이며 얼마만큼 유익을 끼치며 서로에게 덕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장성한 사람은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함께 아우러져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수신자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냐면 지금 그들은 성경적인 그 복음적인 가르침에 듣기에 둔하고 올바로 성숙에 합당한 과정들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그 문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왜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왜 여전히 실족하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가? 어쩌면 그 문제가 여기에 이 문제와 똑같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고 둔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 목표를 두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크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듣기를 힘쓰시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선생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